코넬대학 심리학 그 교실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표정을 짓는 선수들의 순서가 금, 은, 동이어 되는데 그 순서가 금, 은, 동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서가 뭐였냐면 금, 동, 은 순서대로 얼굴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이거를 프레임 그 띠어리라는 그 이론을 적용해서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은메달 딴 선수가 동메달 딴 선수보다 더 얼굴에 기쁨이 없냐면 그 은메달 딴 선수는 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은메달을 따고도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그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선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봤을 때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메달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메달을 땄다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펴고 손에 들고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이 종려주일 된 게 딴 게 아니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마을이었다는 것 정도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나귀가 타고 가면 그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가야만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실제로 성지에 가시면요. 그 아마 그 넘어오는 그 고갯길 그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30분 정도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더 오래 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환호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그 군중을 이렇게 좀 밀면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8절에 그 보시면 무리들 대다수는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그 원어의 뜻은 아주 많은 무리들 아니면 매우 큰 무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예수님에 가는 길목을 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똑같은 기록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다 그럽니다. 열렬히 환영했다 그럽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월절 기간이었거든요. 이 시간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서 아마도 큰 무리고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걸 보면 수천 수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냐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깝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요.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부르짖고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환호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는지 그 멀리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10절에 보시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온 성이. 그러니까 그 온 성이 소동했다는 그 말, 그 말을 직역한다면 그 원어를 직역한다면 땅이 흔들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호산나 불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환호성이었고 수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성이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앞뒤로 그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급속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이 근처에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하고 같이 예수님을 아마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실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 메시아란 말이야? 호산나라는 그 말의 의미는 save us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 외침이 모든 사람, 너무나도 큰 음성으로 모든 사람이 외치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누구냐? 10절에 보시면 이는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냥 단순히 몇백 명이 앞뒤로 그냥 예수님 오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성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환호성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고 자기 옷을 내려놓고 엄청난 인파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이게 누구야?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몇 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땠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깐다는 것은 왕에 대한 그 예입니다. 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후가 왕이 될 때 열왕기상 9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자기의 옷을 취해서 그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영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겉옷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또 나무가지를 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의 그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맞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왕으로 환영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한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이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그 환호성 안에는 외침 안에는 담겨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또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맞이하고 있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왕이 되셔서 우리 로마 그 압제를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다윗의 후손 그 왕이 되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무리들의 부르짖음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와 다른 그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다니실 때 사람들이 막 경고차다가 몰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온 건 처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명둥병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행하신 일들을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그 눈을 보게 하시고 귀모거리를 귀를 열어주시고 앉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모든 사람 5천명의 남자들만 얘기합니다. 먹였을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은 확신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 그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주의시키신 것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기를 숨기려는 태도였습니다. 병을 고치신 데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오병의 기적이 끝나고 그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는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면 드러내시고 정말 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능력 있고 인기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지 않으실까? 왜 왕으로 정말 그 왕좌에 앉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그래 정말 이제는 땐가 보다라고 생각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을 받으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스가랴서 있는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그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나 찬양할 거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정말 이분이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오늘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 덮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영접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됐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모레도 떨어지지 않을까? 모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꿈으로 부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호하는 그 군중들, 그리고 정말 그 꿈으로 부푼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없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똑같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우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탑니다. 나귀는 일반 평민들이 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으로 들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9장 10절 그 다음 절에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분은 왕이지만 나귀를 타고 올 것이고 이분이 오면 이분 통해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끝인다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보시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정말 원수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담도 헐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그 성으로 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취해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정말 그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리고 제3일에는 부활하겠다고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장에 20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그 날 그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이 컵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픔의 마음이 지금 이 사람들이 환호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었을까요? 그냥 왕 되시지. 그냥 왕 되셔서 로마 사람들 몰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바빠도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빼놓고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내려놓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우리와 같은 지체를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돈과 그리고 힘을 들여서 열정을 다해서 무엇을 합니다.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할 때에는 그냥 내 입맛에 맞을 때만 할 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왕이 안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누릴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 그 군중 대신 왕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의 모든 뭔가를 해주시는 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같이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왕이라는 환호성도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죄인 된 우리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십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제자들의 흥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무슨 얘기죠? 자기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헛된 욕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의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원해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오늘 이 종려주일에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떤 것을 원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세상의 생각과 높아지려는 나의 의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온전히 물질적인 회복만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적인 회복과 성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요, 우리의 사망,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까지 가시기 때까지 그 모든 조롱과 치욕과 그 아픔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불만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의들이요, 다시 한번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요네즈하고 케첩을 생각하시면 어떤 브랜드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인스잖아요. 그렇죠? 하인스 케첩이잖아요. 하인스입니다. 이 하인스 케첩이요, 그냥 미국에서만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시자는 존 헨리 하인스입니다. 이 사람이 1919년에 세상을 뜨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인 그 애니 마가레트 하인스를 위해서 교회를 지으라고 그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스의 자녀들이 그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피츠버그 대학교 안에 이 하인스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스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지어요, 교회를요.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예쁘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피츠버그 대학교 안에. 김 집사님 보셨나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 예배당을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고요,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그냥 건물로만 존재하지 그 안에서 뭘 하든 간에 아무런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로 보아서 예배당 이름은 분명히 교회인데 그 예배당 안에서는 그 교회로서는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는, 그냥 예배만 드려지는 교회당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스 교회, 메모리얼 그 채플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요, 어찌 보면 교회의 모습은 있고요, 건물은 교회고요, 매주마다 예배는 드려지는데 정기적으로,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교회를 설립한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가 할 일을 하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로에, 그냥 누군가에게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요, 주님 중심적으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는 그것이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그 길,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렇게 외롭게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평생이 안 된다면 적어도 이번 일주일을 그렇게 예수님과 걸어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을 저에게 항상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 같은 사람입니까? 왜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저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바로 너 때문이라는 소리.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의도, 어떤 그 생각도, 어떠한 모습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